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3월인데 너무 날씨가 덥습니다. 뭐 뉴스를 보니까 3월 날씨로는 기록이라고 하네요. 예, 기록이라고. 더우면 사람이 지칩니다. 제가 여기 덥다라고 얘기했더니 텍사스에 계신 목사님께서 농담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아리조나 피닉스에 계신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110도 이하는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더우면 사람이 지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더운가 생각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맛보기의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무더운 사막 날씨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땅은 가지도 못하고 사막에서만 벌써 1년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치고 백성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불평을 기도로 바꾸라.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불평을 기도로 바꾸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1년째 먹고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아시겠죠? 만나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합니다. 꿀 섞은 과자 맛. 저는 왜 자꾸 꿀꽈배기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이건 그냥 퍼다가 먹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냥 퍼다가 그것만 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고 유통기한은 하루짜리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어 없어졌다. 이 얘기는 무척 신선한 재료였다라는 겁니다. 방부제가 안 들어갔다는 거죠. 신선한 재료였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사막 날씨에 썩어버렸고 정말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금요일날 내리는 만나는 안식일날까지 먹을 수 있게 이틀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만나를 그냥 먹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 만나를 가지고 요리를 한 거예요. 만나를 가지고. 그래서 만나는 직접 그냥 먹을 수도 있었지만 만나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기도 했다. 만나는 신선한 식재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만나는 고기가 아니어서 강제로 채식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불만들이 사람들한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아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있던 무리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나왔냐? 아니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노예들로 있었던 다른 민족들도 야 우리도 같이 가나안 가자 그러고서 같이 뛰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투철한 목적의식은 없었습니다. 여기보다 낫겠지 하고 따라온 거예요. 뭐 가나안 가서 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서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불평이었냐면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 먹는 게 지겹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맨날 똑같은 음식 먹으면 지겹죠. 질리죠.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런데 사막에선 이런 불평을 하실 수가 없는 게 사막에서는요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던 그 지역에 갔었어요. 한 25년쯤 전에 성지순례를 한다고 갔는데 진짜 사막이고요. 한국 섭씨로 따지면 한 45도? 그 정도 되더라고요. 한 8월에 되니까. 정말 덥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사막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여기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만나와 메추라기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똑바로 믿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그냥 다 죽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민족이 시작했던 불평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불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거 조용히 해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먹여 살려주셨으니까 사는 거 이거 없으면 우리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해집니다. 불평을 듣다 보니까 그게 말이 되거든요. 고기 먹고 싶거든요. 불평은 이처럼 전염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민수기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아멘. 이 불평은 모세에게 전염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 뭐라 했냐면, 하나님 이거 내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내가 이 고생을 왜 혼자 하고 있어야 되고 저 불평을 왜 내가 듣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불평은 전염이 됩니다. 남의 불평을 듣고 있다 보면 내 영혼이 병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남의 불평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불평을 늘어놓고 있어요. 불평은요 될 수 있으면 들어주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불평을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불평을 기도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세가 잘했던 건요 불평을 듣고 그걸 백성들한테 그냥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불평을 했는데 이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불평을 하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모세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을 했고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응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평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족들에게 퍼붓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붓기 시작하면 그곳은 금세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불평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뜸하지만 전에 효도 관광을 한참 교회에서 갔던 적이 있었죠. 효도 관광을 가게 되면 제가 운전기사도 하고 그리고 사진기사도 하고 한 2박 3일 정도 저는 극기 훈련을 다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잠도 잘 안 주무시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막 일찍 자야지 다음날 또 운전을 하고 뭐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저 혼자 운전을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효도 관광을 따라가면은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가,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효도 관광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불평들을 또 많이 늘어놓습니다. 어떤 불평이냐면 그 남편에 대한 불평입니다. 젊었을 적에 나를 고생을 많이 시켰다, 그래서 평생 원수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내 남편은 김빠진 사이다 같아.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해가지고 여쭤봤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 맛이 안 나.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는지, 하여튼 그런 불평들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러면 옆에서 남편분들의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남편분들이 그 불평을 듣고서도 활짝 웃으세요. 왜 활짝 웃으시냐면 뭔 소리인지 안 들려서 안 들려서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본인 칭찬한다 생각하면서. 아,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원수 같다라고 하다가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 할머니들이 얼마 못 버티고 하늘나라 가시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니 원수가 사라졌는데 이제 평안한 삶을 사셔야 되는데 왜 괴로워하실까 생각해 보니 우리들이 마음속에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대신에 불평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불평을 선택했습니다. 최소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무얼 먹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200만이라는 인구를 감을 잘 못 잡으실 텐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냐면 83만 명입니다. 83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샌프란시스코 인구보다 두 배 이상, 한 세 배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거의 두세 배가 되는 거예요. 만나가 아니면 그들은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려주셨는데 그들은 감사 대신에 불평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불평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불평에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보신 것처럼 불평은 전염됩니다. 불평은 나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불평을 듣는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불평은 엄청난 전염성이 있어요. 남의 불평 들으면 나도 불평하게 되고 그걸 또 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평이 무서운 거예요. 또 불평의 두 번째 특징은 불평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 불평 안 해본 사람은 불평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 불평 듣고 있으면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 불평을 못합니다. 근데 불평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 불평에 한 번 빠지면 그거 습관이 돼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평에 중독되면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마지막 또 불평의 특징은 불평에는요 망각성이 있습니다. 망각성, 어떤 망각성이냐면 지금까지 받은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지금까지 먹은 만나가 고기 불평을 하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모두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다 죽는 벌을 주셨어요. 이만큼 불평이라는 병은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불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온 불평, 그 불평 그거 오래 두면 그것 전염되고 나한테 중독되고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불평을 기도거리로 바꾸십시오. 오늘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불평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십시오. 불평하면 죽습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광야 생활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백성들의 불평은 심각했고 게다가 이 백성들은요 모세를 죽여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죽음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2판 4판 모세 죽이고 우리 이집트 돌아가자 이러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 모세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아멘. 모세는 자기 백성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죽하면 모세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던 이집트 관리를 쳐 죽이고 도망자로 4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집트로 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하나님, 이게 내 백성입니까? 이거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출애굽 제가 계획한 겁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내 백성이야. 재판 내가 다 해야지. 내가 다 책임져야지. 이건 내 백성이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모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내려놓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내 백성이냐? 이 마음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마음을 들게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집착하게 됩니다. 내 자식이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키워야 되고 내가 길을 봐줘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듭니다. 한국 사람들의 말 속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쓰는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가면 한국 사람들만 쓰는 표현인데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하버드 보냈어라고 합니다. 내 아들 하버드 보냈어. 근데 이걸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보냈단 말이 뭘까? 보냈단 말이 도대체 뭘까? 예일도 붙었는데 골라가라고 한 걸까? 아니면 학교에 등록금을 다 대줬다는 얘길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하버드 다녀요. 내 아들 하버드 갔어요. 지가 간 거예요. 지가 선택해서. 이게 맞는 거죠. 한국 부모님들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보내고 대학을 갔어도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러면 애를 망치는 겁니다. 대학 가서 망하는 한국 애들이, 한국 학생들이 참 많은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 엄마가 없어서, 엄마가 대학까지 따라오지 못해서.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다면요, 집착하지 말고 내려놔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백성입니까? 출애굽이 내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맡겨주신 것 지키는 청지기 일꾼일 뿐입니다. 저는 은혜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마음을 평소에 품고 살았었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내 교회입니까? 이게 내 목회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내려놓고 나니 제 마음이 너무나 편해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저는 그냥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는 것, 그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손에 꽉 쥐고 이건 내 거야,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그게 뭡니까?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집착하면 망합니다. 집착하는 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을 불평만 하다가 죽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